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리스도인과 만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자기 개인의 재산이 제법 있든 아니면 재산이 없든 상관이 없이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데 라고 전체 설교를 참관하듯이 있게 되면은 예배 가운데 실패한 것입니다. 재산이 있든 재산이 없든 지금 계속 재정적으로 허덕이든지 상관이 없이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믿음에 입문한 하나님의 사람은 늘 맹심하고 있어야 될 진리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의 첫 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께 나오기 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주입한 시대의 정신의 영향을 받은 이 세상이 가르쳐준 그래서 학습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속한 교파, 내가 속한 교회, 거기에서 갖게 된 성경을 보는 각도, 그것에 의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대신에 세상 정신을 반영한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생각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와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 대신 은연 중에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갖게 된 이것이 마치 성경적인 진리인 양 우리가 믿을 때가 많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 가치, 관, 생각을 말해요. 그 시대를 지배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에서 오는 시대 정신이나 가치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에 압도되어라, 지배당하라, 이 명령이에요. 자, 시대 정신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무엇을 시대 정신,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가? 목사님이 자꾸 설교 가운데 세상적 생각, 시대 정신, 이 세상이 학습한 것, 그것을 경계해라, 주님의 뜻에 집중해라, 이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근에 한국 테니스 돌풍을 일으킨 한 선수가 있어요. 아시아권에서는 86년 만에 처음 이런 선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선수입니다. 호주에서 열린 테니스 가운데 세계 네 개의 큰 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랜드 슬램이라고 합니다. 호주 오픈이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4강까지 진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청년 때문에 그가 입고 있었던 옷, 그가 착용했던 고글, 시계까지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장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400%로 이 2주간에 늘었대요. 이것이 작은, 아주 작은 단위의 시대의 정신을 구성합니다. 10년 전에 비트코인이란 용어 들어보셨어요? 3, 40년 전에 동성애라는 그 단어가 우리 대화 가운데 중심을 차지했나요? 이것 하나하나들이 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한 변화를 받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 행위, 온전한 예배 행위, 온전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학력을 위조할까요? 왜 사람들이 학벌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의 크기, 안락함, 그것이 왠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근거가 될까요?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에서. 왜 나는 친구를 만나고 동창을 만나면은 그 대화 가운데 친구의 성공을 함께 박수치고 기뻐하기보다는 왠지 그 만남이 끝나고 나면 오면서 기분이 구리일까요? 시대 정신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헝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자북으로 구입해서 읽은 책이 있는데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선배네와 부부 동반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두 시간 동안 우리 부부가 한 일은 선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다.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얼마나 쾌적한지에 대해 듣고 또 들었다. 그리고 내 눈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선배네는 우리에게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선배네는 우리에게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시대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요, 20, 30년 전보다 훨씬 많이 우리 주위를,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정의하라면 자기중심주의예요. 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의미에서. 가족을 아주 중시해요. 그런데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부모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중요해요. 30, 40년 전에는 부모가 중요한 인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이 중요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죠.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부모보다 훨씬 중요해요. 자녀에 대해서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은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시대 정신을 규정 짓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인지 안 믿는 사람에게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기까지. 우리는 보통 말세가 되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하겠구나. 근데 문맥을 쭉 읽어보면 5절의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이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고 이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은 교회가 동일하게 이 모습을 갖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거만하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학습된 직접 간접적으로 학습된 이 가치를 다시 재고해 보는 거죠. 아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꿈꾸고 원하는 이 삶이 제대로 된 삶인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 믿기 전 세상이 주입했던 그 시대 정신 그리고 예수를 믿은 뒤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치관이 재편성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아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한절 한절이 다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라는 영적 지도자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네가 지금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 부자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것을 분명히 새겨라. 내가 이 진리를 그들 가운데 새겨놓지 아니하고 부자 그리스도인이 이것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디모데 너는 에베소 교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들에게 목회적인 실패를 한 것이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고 강조하고 또 반복하여 전하라. 이 명령을 줍니다. 첫 번째는 부를 성공의 근거로 자부심의 근거로 삼지 않도록 네가 진리 교육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암송하라고. 암송은 1차적으로는 외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외운 것을 가지고 끄집어내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외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진리를 반추하고 또 그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아주 유대인식의 묵상 방식입니다. 1차적으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곱씹고 곱씹고 하면서 맛이 우러나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맞아 이런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라고 내 심령에 그 진리와 부딪히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감격 가운데 주님께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 구절도 동일하게 그냥 캐주얼하게 읽어나가면은 이 진리의 광맥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암송해놓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무슨 뜻이지? 라고 이 구절과 실험하는 순간에 뭔가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는 구절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한자들, 이 세대에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현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부한자들, 그렇다면 또 다른 세상에서는 이 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또 다른 유니버스에서는 이 사람들이 부하지 않단 말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시대정신이 추앙하고 시대정신이 부러워하는 부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근데 이 세상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요. 경쟁하고 정보를 나누고 이러한 바람이 불었다가 또 사그라들고 또 다른 형태의 바람이 불고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다음에 세상에서는 부자의 기준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의 회중들을 교육하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디모데라는 목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분명히 이 문맥은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부자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목회자인 디모데, 너는 이것을 건면해라, 분명히 새겨라, 이 뜻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다? 그 말은 성공했다. 이 생각을 깨트려라.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생각, 성공한,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 인정, 팽배해요.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부자 그리스도인은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그리스도인. 사실일까요? 저는 지금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 한번 의구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분명하게 부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성공이다. 이러한 생각 가지지 못하도록, 이 세대에서 부한자를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성공했다라는 자부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재산에 근거하여 가지는 거예요. 그 생각 철저하게 깨뜨려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진리로 그 사람들 재교육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연습시키라. 우리는 혈액형을 근거로 해서 어떤 그 사람의 성공이나 진정한 영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혈액형이 무슨 상관이에요? 혈액형은 그냥 중립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물질의 부여는 진정한 성공과 상관이 없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중에 잠시 터치를 하겠습니다만 부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속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으라. 그 다음 부분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일반적인 원리와 합쳐서 이 구절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목사님, 여기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마음 높이지 말라고 했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축하는 것은요, 성경을 밸런스 있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 저축을 하나님께서 어게인스트 하시는구나 라고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사장님과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가 주겠다는 대로 내 조건 제시하지 않고 전부 다 손해보라는 이야기구나. 그거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 부여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에서 재물의 소망을 두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큰 재산은 다가올 미래에 견딜 수 있는 안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힘삼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자유롭게 그분과의 관계가 평화스럽게 유지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제가 가끔 생각하는 어떤 상념들 어떤 상상을 펼치면서 이 구절은 구약의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이 문맥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적용하기에 힘든 그래서 상상을 펼치는 거죠. 내 나름대로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5, 16, 17절에는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신다? 그토록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애로우신 그분께서 진노하신다? 그리고 6장 그 부분에 있는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해요. 그리고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연재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진을 경험했지만 멀리서 진원지가 멀리서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떨어진 데서 그것도 4.5, 5.0 뭐 그 정도 물론 크라이처치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예요. 우리 가운데 8.0을 경험해 본 분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마도 이 오클랜드 지역 내에 지진 9.0을 경험해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은 9.0 이상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천연재해예요. 무섭습니다. 근데 그것의 주관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세요. 피 흘려주셨던 그분 지금 심판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공포에 떠는지 그때 공포에 사로잡힌 대상은 전체 사람인데 그 중에서 희한하게도 사도 요한은 다섯 그룹의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들 다섯 그룹을 지칭하는 가운데 전체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때가 되면 15절 보겠습니다. 17절 먼저 읽고요. 이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누가 이 말을 하는가?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세상에 그하는 모든 사람인데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서 특별하게 다섯 부류 왕족 임금들 장군들 여기에 네 번째 부자들과 강한 자들 부자들은 다가올 미래를 견딜 수 있는 안전 확보가 부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했습니다. 이것이 잠언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일에 무익하나 기억하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물질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1장 10절을 잠시 생각해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무슨 뜻일까요?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어떤 뜻이죠? 부한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부자가 의지했던 부가 그에게서 떠나는 것, 그것이 낮아짐의 이 문맥에서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이 부가 자기 자신의 자부심과 성공의 근거여서 은근하게 자기 가슴을 크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 있게 만드는 무엇 근거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한자는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겸손이 찾아온 것을 인해서 자랑하라. 자, 물질적인 부여와 관련해서 네 개를 기억하십시오. 물질적인 부여와 관련해서 기억할 건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부를 반대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요의 주관자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부가 가진 속성을 분명히 알기 원하신다. 빠르게 제가 리스트업 했는데 하나하나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부를 반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거대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부를 반대하시는 분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부요의 근원이 되세요. 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소유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세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어린 양 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갖기 합당하고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세요. 부요는 주님께서 갖고 계세요. 그분의 주관이고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다윗도 약 3000년 전에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과 그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부요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세 번째,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듯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세요. 부를 반대하지 않으신다. 부요의 주관자시다.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정리한 가운데 네 번째 진리의 길을 길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위험한 속성이에요. 지금 다음에 나누고자 하는 이 구절은 아주 많이 읽으면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섭리적인 지혜 가운데 틀림없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전 세계적인 교회 가운데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할 때 이 구절에 대해서 아마 크게 주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아셨는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구절을 붙이셨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헬라어로 아멘 레고 휘민. 아멘.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에요. 진실로 나는 이 진리에 100% 동의한다. 이 뜻이 아멘이에요. 아멘 레고 휘민. 아멘 레고 내가 말한다. Women to you. 어떤 진리를?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리스도인 시렵가 가운데 이 구질에 주목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하게 묵상하고 이것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구질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내 손에 쥐어졌던지 상관없이 나는 이것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며 교회 많이 헌금할 것이며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구절의 말씀을 나는 면제받을 것이다. 아니면 사도 바울의 서신과 복음서의 내용이 좀 충돌하네. 에베소서 2장 8, 9, 10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 사람 안 믿었겠지. 여러분 마태복음은 제자도를 위한 유대인들 가운데 제자화를 위한 매뉴얼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는 거 아세요? 이미 믿는 사람, 이미 예수를 믿고 제자로서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은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늘나라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자의 재산이다. 현재 한국의 전직 대통령의 돈, 그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아주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 인물들 하나하나씩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를 지배했던 이 재산을 축적하고 보존하고 쓰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불의가 개입되어 있을까요? 그의 시간과 마음, 전화통화, 만남, 그의 꿈, 비전, 하나님 대신 무엇이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은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한 어떤 가치 중에 하나가 탐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땅을 확보하듯이 집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듯이 이사야 당시에도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구입을 하고 땅에 땅을 이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요. 그 희생자들, 그러니까 이 땅을 토지를 많이 가지려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누굴까요? 일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서면은 다 밝혀지겠지만은 사람들이 밝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작은 행태의 하나님의 심판이라 부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낱낱이 어김없이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작은 형태로 전화 한 목록이 방송사회에서 확보가 되고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잠시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나누는 대화, 우리가 하는 전화 통화,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면 과연 나는 예수님 대신에 부나 물질적인 성공이나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과연 제자인 내가,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것에 대해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나의 생각이 아니면 내 대화 가운데, 전화통화 가운데 반영이 되어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부와 관련된 것, 그에 관련된 정보, 잘 살기 위한 무언가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상고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잠시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그리스도와 만몬 이렇게 했는데, 이 만몬은 아람어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만모나스 그렇게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을 문자적으로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 아무도 두 주인에게 종이 될 수 없다. 섬긴다는 이 말은요, worship이란 뜻이 아니고 to be a servant 이런 뜻이에요. 종이 되다라는 동사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에게 종이 될 수 없다. 아랫부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원문은 너희는 만몬에게 종이 되면서 하나님께 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문자적으로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성공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언젠가 모르게 이 만몬이, 돈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만몬이 어느샌가 나에게 다가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가난해요. 지금 돈이 없어요. 아 근데 만몬이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대신 만몬을 섬긴다고요. 하나님 대신. 왜냐하면 이 시대 정신이 고용인 되는 것보다 이 고용인들을 부리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부로 있는 것보다 가정부에게 돈을 주고 가정부를 고용하는 내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부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닮은 직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상 정신은 누군가를 부려야 된다, 명령해야 된다, 군림해야 된다, 대접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의 성공의 정의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더라도 그거로는 안전하지 못해 더 큰 여유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 늘 교회의 예표,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염원을 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염원인가 하면 돈 염려 없이 살아도 될 만큼 있으면 좋겠다. 선교지 있을 때부터, 선교지에서 나와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오클랜드에 와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돈 문제는, 돈과 관련된 이슈는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저 여러분에게 예외적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에게도. 돈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날이 오지 않을까요? 왜 이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우리 다 외우셨죠? 한번 해보십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second generation, 제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다. 애굽에서는 하늘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너 힘으로 농사 짓고 너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런 세팅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알맞게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제대로 뿌려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애굽 땅과 다르다. 주님을 의존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애굽에서 할례받지 못했던 그 생각, 돈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확보된 그 상태로 우리는 열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 없이? 나 없이 이 충분히 확보된 이 만몬이 너의 주가 되기를 원하느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르거나 자금이 돌지 않으면 이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부인 삼촌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이 골치 아픈 이 어음을 막고 또 걱정하고 하는 이 사이클에서 구원을 해줄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모든 부족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빼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서 돌이키십시오. 부족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에게 피난하는 기회입니다. 주님은 부족을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충분히 확보된 돈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더 찾고 그분에게 달려가는 그렇게 작동되는 도구로 우리 삶 가운데 재정적인 부족을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이 구절 같이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양팀 나오시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적인 부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시고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하늘에 계신 주를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 주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를 의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도로 부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주시는 필요를 구하여 주님의 임재를 구하여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 나아갈 때 꼭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이 교회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시대 정신에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을 챙기는 그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